사무엘하서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아니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면서 과연 참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금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기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서 자신의 그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동원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한 거짓말이 남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남에게 전혀 피해가 안 되는 또 그런 거짓말도 있을 것이죠. 또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거짓말을 두고 나쁜 것이다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은 뭐 교훈이나 교품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정직한 어린이가 되자. 제가 기억에 제 옛날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도 교훈이 아마 그런 정직한 어린이가 되자.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는데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이처럼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아주 그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사를 봐도 회사도 거짓말하는 그런 사고는 또 원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모순된 게 뭐냐면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을 또 원한단 말입니다. 가령 회사가 정직한 사원을 원하겠죠. 근데 회사가 정직한 사원을 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회사를 해롭게 할 것을 염려해서 정직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회사는 분명히 원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 자체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위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럴 때도 회사는 정직한 사원을 원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 회사는 사원에게 거짓말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정직한 사원은 회사는 못마땅하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그런 사원이 오히려 회사에게 이로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는 모순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것이 바른 것이라면은 회사가 손해를 입어서 뭐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사원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게 사실 정당하고 옳은 것인 것이거든요. 근데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라.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온통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행자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뭐 답이야 뻔하겠죠. 어떻게 시인자가 거짓말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일단은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하는 대로 우린 다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거짓말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느냐? 또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 하는데 그럼 선의의 거짓말, 상대방을 위해서 부득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린 거짓말을 구분을 해요. 이것은 괜찮은 거짓말, 이건 나쁜 거짓말, 이건 선한 선의의 거짓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짓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거짓말을 구분해 가지고 그래도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 이롭게 한 거짓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구분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짓말, 그 세 글자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다시 구분하지를 않고 설명하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성경서 말하는 거짓말하고 세상서 말하는 거짓말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지를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지만은 성경은 윤리 도덕의 기준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도 세상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사회적인 통념과 윤리가 기준돼 가지고 죄를 말을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기준해가지고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햇빛과 공기와 물 이런 것들을 신자 불신자 구분하지 않냐고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고 있죠. 성경 그걸 두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어떻게 죄냐? 난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이건 성경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거짓말을 하느냐 참말을 하느냐 그걸 두고 얘기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참말이 뭔가 이걸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계시록에 말한 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뭐냐는 것 이걸 아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윤리적인 놈이래 하면은 뭐 거짓말도 회개하면 끝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거짓말 윤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거짓말은 그런 의미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짓말이 뭐냐에 대한 기존의 그 생각들, 상식들이 여러분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일단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생각, 상식들 일단 다 좀 접어두시라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그 상식을 그대로 가지고 제 말을 듣게 되면은 제 말이 자칫 잘못하면 개변으로 그렇게 들을 위험이 다분합니다. 여러분들은 난 거짓말이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아예 전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으로 듣는 것, 그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일단 접어버리고 성경서 말한 거짓말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차근차근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지난 시간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게 되면은 이도빌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이제 말하는데 지금 당장 군사를 내가 데려가가지고 다윗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다윗을 치려는 그런 계략을 얘기해야죠. 아이도빌의 그런 계략을 들은 압살롬이 후세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근데 후세는 거짓으로 항복한 사람이 다윗 편인데 압살롬 그것을 모르고 후세에게 아이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말했는데 이게 어떻노? 이렇게 물어요. 그때 후세가 그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략을 하나를 말을 해주죠. 그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에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모으시어 모아가지고 왕이 앞장서가지고 다윗을 치면은 왕의 이름이 높여주고 좋을 겁니다. 이런 계략을 말했던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딱 들을 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후세 계략이 더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략을 따르기로 한 것인데 후세가 이처럼 그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많이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칠 그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기 위해서 아마 많은 군사를 모아라 이렇게 계략을 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후세가 자신의 계략으로 일단 이 압살롬이 당장 다윗을 치는 것을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런 뒤 할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궁에 있는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알려가지고 빨리 도망치도록 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후세가 다윗에게 어떤 그 궁의 소식을 알리는 과정이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을 보면은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록에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후세가 다윗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줄 때에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새를 날려가지고 뭐 통신을 띄운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밖에 이용할 게 없어요. 그래 후세는 사람을 다윗에게 직접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령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과 후세 사이에서 소식을 전해준 역할을 누가 담당했냐면은 오늘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 두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던 거예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이 두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후세에게 함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에느록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후세와 이제 이 두 사람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이 둘 사이에서 또 뭔가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본문에 계집종이 나오죠. 그 계집종이 또 그 역할을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세가 계립종을 시켜가지고 그 에누로겔 가에 숨어있는 요나단과 아이마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듣고 다윗에게 가서 그걸 전하는 이런 식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어떤 소년이 그 에누로겔가에 숨어있는 이 두 사람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소년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숨어있는 것을 아마 이상하게 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렸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이제 그것을 눈치채고 숨어있던 걸 도망해가지고 바울림이라는 곳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 여인이 이제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나서 다시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늘어놓으니까 뭐 그것이 우물이 있는지 어떤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물이 위로 뭐 올라와 있으면은 뭐 당장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우물은 땅을 파고 위로 뭘 안 쌓아 올립니다. 그냥 땅을 파고 웅덩이 같이 그렇게 된 우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뭔가 덮어버리고 곡식을 늘어버리면은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설명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본문 상황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돼 있죠. 압살롬의 종들이 이제 그 두 사람 잡기 위해서 그 여인 집에 와가지고 그 둘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는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우물 속에 숨어 있는데 시내로 들어갔다 거짓말이죠. 어쨌든 여인은 지금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어떤 이 지지, 이걸 가지고 살펴두면은 여인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까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짓말이 아니다. 두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거짓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내리는 것이 세상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일 거란 얘기죠. 결국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죄가 되지 아니한 거짓말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한다 이렇게 못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선의의 거짓말은 예외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있지를 아니에요. 결국에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도 어쨌든 세상의 윤리는 여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도 여인의 말을 거짓말로 보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거짓말이 뭐냐면은 사전 찾아보면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할 때 그걸 두고 거짓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물에 숨어 있는데 시내를 건너갔다. 사실과 달라요. 그렇게 보면 거짓말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해서 그걸 두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레미야서 7장 4절 오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말이 에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라는 말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너는 성전문에 서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성전에 들어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라고 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분명히 여호와의 전입니다.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면서 그걸 여호와의 전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말을 빗대 생각하면은 몽땅 다 거짓말이다. 그걸 믿지 말아라. 그런 말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두고 여호와의 전이란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와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했냐면은 성전만 나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의만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기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만 나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성전만 나가면 하나님 만난다. 당시 이스라엘은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에림에서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을 압제하면서 약자들을 괴롭혔고 피 흘렸고 다른 신을 섬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나가서 제사만 드리면은 구원을 받을 줄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 행위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 만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의 전이 나가자. 이러한 걸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볼 때 몽땅 거짓말이다. 왜냐하면은 죄인은 악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간들은 아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만 나가면은 우린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누구도 죄다운에서는 여호와께 나올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성전에서 경기만 드리면 되는 줄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또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냐 같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해서 진리를 기준해서 진리에 맞냐 틀리냐 이걸 기준해가지고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나온다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 해가지고 그게 구원의 길이 되는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예 우리의 어떤 행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경만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한 거짓말은 사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기준해 가지고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다를 때, 진리가 아닐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 참말이 뭐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경배해진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열심히 뭔가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우린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진리고 그게 참말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리와 다른 거 그게 하나님은 거짓말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인의 말은 사실과는 다른 얘기지만은 진리는 그 여인을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자, 지금 우물에 숨어있는 두 사람은 다윗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런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압살롬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약자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도와주었을 때에 나에게 돌아올 것이 뭐냐는 그런 계산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유익, 또 자기를 따지지 아니하고 힘 있는 사람 편을 들은 것이 아니하고 약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것, 내가 위험해진다 할지라도 약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진리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그런 여인의 말을 두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여인을 참된 것을 평가하겠죠. 선의의 거짓말, 그게 아니고 아예 여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준은,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말 할 때 그게 분명 거짓말인데, 진리는 그러한 걸 두고 거짓말이 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편에 서 있느냐, 그걸 두고 따져 묻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걸 기준해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은 여인의 말은 우리에겐 영원토록 거짓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은, 야, 이 여인은 진심으로 진리를 따르고 있는 참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진리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진리와 다른 말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풀과 유황불에 타는 게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러한 그 계시록의 말들도 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의 의미를 다 한번 다 읽어보세요. 성경에 거짓말의 문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읽어보면은 왜 이 거짓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든 진리와 다른 말을 하는 것, 그거야말로 천국에 못 가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거짓말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결국 또다시 윤리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웃에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러한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이웃도 함께 사랑하신다는 것, 이건 대체로 생각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로 피해를 입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걸 염두에 안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웃에게 거짓말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피해를 줬다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 그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그러한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증거 하지 말아라, 그런 계명을 남기신 거예요. 왜냐? 그 이웃도 내가 사랑한 내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의 그 여인과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누구 얘기 나옵니까? 나합 얘기 나오죠. 나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합이 자기 나라 왕을 배반하면서 그 남의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잖아요. 그 국가의 도덕으로는 아주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나합을 거짓말했다, 나쁘다, 반역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합의 그 말, 그 행위를 믿음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나합은 진리편에 섰다 그 말입니다. 나합이 정탐꾼 살린 것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주게 된 거예요. 자기 나라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걸 믿고 그 믿음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라도 정당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합의 말을 거짓말로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행한 모든 말, 이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 그것 자체를 이미 거짓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믿음이 있지 아니한 자는 천국이 못 간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뱀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겠잖아요. 그때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뱀의 거짓말이 뭐겠습니까? 뱀의 거짓말이 뭡니까? 대개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는다겠는데 뱀은 죽지 아니한다겠다. 그러니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뱀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한다는 그게 거짓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사실과 다른 것을 거짓말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뱀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관심 두게 하는 말, 그 자체가 바로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남겨놓으신 것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항상 그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함께 거기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아니고 자기한테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을 두라 이건데 뱀은 생명 말고 너한테 관심을 두라 이런 말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와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에 모든 관심을 두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자기한테 관심을 두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인간에게 다가온 사탄의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생명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 그게 뜻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다른 말, 나한테 관심을 두고 세상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누구든 생명이 아니고 나한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은 그 사람은 거짓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자기한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진리에 의한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 현실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에게 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현실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천국하기 위해서는 착한 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거짓말로 안 들린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예수님만을 천국 간다. 이러한 믿음이 본다면은 세상은 어떤 거짓에 있다.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이 얘기는 내가 사실과 같은 말을 하느냐 다른 말을 하느냐 이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서 살아가느냐 이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서 예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참된 것이지만 세상 편에 서서 나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건 오직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본문의 여인과 또 나합의 경우처럼 자기 몫을 위태로운 그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웃을 살리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이웃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과 다른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대로 거짓말이 되겠네. 이런 생각 자체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죠. 세상의 참된 현실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거야말로 참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없이도 돈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거짓된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참된 세계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이걸 믿고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게 참된 세계입니다. 돈이 행복해진다. 성공하자. 뭐 세상은 너 할 일은 많다. 열심히 봉사해서 복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나한테 관심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말은 뭐겠습니까? 우린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참말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의 생명됨을 증거하는 그게 참말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참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로 세상에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진리편에서 살아갈 때 바로 그에게서만 참말이 나온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이 땅 현실을 바로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참된 그런 말을 하면서 힘써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현실은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이 땅의 참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시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만 되어진다고 하는 참말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게 하고 나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 속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고 주님만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